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령 선생님은 제가 젊은 시절에는 책을 통해서 제 지적 형성에 큰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을 직접 대면하는 가운데에서는 삶의 지혜와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넓은 시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오늘 영적 배움을 얻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여령 선생님께서 기독교인이 되시기 전에도 누구보다도 특히 목사인 저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아시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경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하시면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곤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아는 예수라는 제목의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의 특강을 듣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예수와 선생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예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절 목사님한테 제가 그 큰 빚이 있는데 10년 전에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라고. 세상이 참 이상하죠. 간증이라는 건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인데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하는 얘기를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아주 신이 났죠. 왜냐 그러면은 평소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또 저는 문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극의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주인공들의 소설이나 드라마를 봤는데 예수님 같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교 떠나서 예수님 같으신 그런 분의 드라마를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비극적이면서도 행복한 인간을 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사람의 아들로 그랬지만 교회를 참 싫어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니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 역점 한번 실컷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난 예수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 믿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교회를 많이 욕을 했죠. 최근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나니까 지금도 교회 욕합니까? 그래요. 아, 난 요즘 안 한다. 그러니까 아 이런 때야말로 진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 병원에 가는 의사님마다 명이냐? 돌팔이도 있고 거기 이상한 사람도 많잖냐? 근데 병 났다고 거기 안 가냐? 병원에 안 가냐? 극장에 가다고 밤낮 영화만 틀어주느냐? 현찮은 영화 많다. 그런데도 심심할 때 영화관 안 가냐? 식당에 가면 매일 메뉴가 좋고 그 쿡이 명쿡이냐? 배고플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지 않냐. 영혼이 고프고 방황하고 할 때 찾아갈 곳이 그래도 있다면 거기가 교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도 가게 됐다. 세례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나라자면 내가 증오했던 어느 의미에서 위선이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보통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 되는지 악이 되는지 몰라도 지금 이 나이가 돼서 그래도 찾아갈 곳이 남아있는 것이 교회고 거기서 날 받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이게 절 목사님한테 교회역을 시원하고 나온 걸 오늘 거꾸로 갚으러 여러분들에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뭐 이런 소리 해서 안 됐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만은 제가 여기 와서 이재철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여기 와서 사실 저는 간증하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아직도 저는 광야에서 세례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광야에 나가서 시험 중이거든요. 마귀가 뭐 주변에 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와 함께 마귀 올목 감아서 내가 지금 안 다닙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내가 지금 참 코가 석자인데 어디 가서 뭐 예수님 믿어라 뭐 내가 공고히 절대로 간증할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지금 하루에도 문지방 위를 뭐 열 번도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아는 교회에 내가 강연을 하러 가게 됐는데 빨간불이 탁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처럼 교회를 위해서 좀 내가 지금 좋은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필 빨간불입니까?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와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가니까 또 빨간불이 탁 들어와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교회까지 가는데 한 신호등 할 때 맥힐 때마다 무신론자 됐다, 유신론자 됐다. 꼭 그 기분이에요,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되면은 아유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 아 역시 이런 사람이 어디 남한테 신앙도 공고하고 또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나이는 지금 내가 70 훨씬 넘었지만 세례를 받는 거듭난 걸로 말하면 나는 지금 겨우 한 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한 살짜리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응성 막 부립니다. 여러분들 절대 못하세요. 난 전화요. 정 하나님 그럼 나 물른다 막 이러고 말이죠. 별소리 다 해요. 왜? 아직 1년이 지금은 이제 못하죠. 1년 안에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수염 꼬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주실 거다 응성 막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도 그 얘기해서 많이 소문이 퍼졌지만 식기도 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70년 동안 내가 안 믿다가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걸 챙깁니까? 그럼 배가 고플 땐 그냥 밥부터 먹으면 집사람이 또 식기도 잊었다? 나보고 그래요. 그럼 보통 아유 잘못했다고 안 해요. 여전히 그 지적인 그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야, 내가 몰라서 안 한 줄 알아? 먹기 전에 하는 거 그거 가짜야. 먹고 정말 배불렀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지? 먹어보지도 않고 무슨 감사냐? 그건 다 그거 간사한 거야. 그거. 그럼 집사람이 속습니까? 당신 세례받아도 옛날 버릇 하나도 안 버렸다. 지적인 흔히 말하는 지적인 소피티케이트한 거는 언제나 자기 변명하고 자기 방어하고 모든 잘못을 어떤 지적인 조작에 의해서 합리화하고 그러죠. 사실 뭐 제가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례를 받게 되고는 게 많이 오해가 지금 돼 있어요.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 내 딸이 눈이 그렇게 그 실명의 위기에서 내가 간절하게 빌었죠. 그때는 뭐 전혀 예수요 기독교 안 믿었을 때인데 하와이 얘가 눈을 잃는다고 그러니까 하와이 교회 참 반반이었죠. 얘가 눈을 완전히 못 보기 전에 마지막 내 얼굴을 보고 서로 이 본다는 거 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뭐 기적 따님이 뭐 이렇게 실명하려다가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서요. 그러고 내가 그게 왜 기적이냐. 살아서 지금 눈으로 우리 보는 게 이게 기적이지. 못 보는 게 왜 기적이냐. 못 봤다 깨는 게 기적이냐. 여러분들 지금 다 기적 속에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 딸이 실명을 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공짜로 보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람이면 다 보는 거고 누구나 다 눈 있으면 보는 걸로 알았는데 멀쩡한 얘가 아버지 얼굴을 못 본다. 내가 가도 최초의 미소를 나한테 보여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 세상에 생명을 얻어서 저게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구나 하고 그 웃었던 또 우리 딸애가 눈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또 유난히 커요 얘가. 그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생각할 때 애처로움보다도 볼 수 있다는 이 행복한 걸 난 모르고 지냈구나. 걔가 정말 눈을 보고 있었을 때 우리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웃어줄 걸 이제 내 얼굴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 참 나는 얘가 눈을 다시 회복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70평생 살면서 나르는 새를 보고 구름을 보고 빛을 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바로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게 보이느냐 이거야. 그걸 사실상 신봉사의 경우는 딸이 이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 눈을 뜨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딸애가 눈을 실명 위기에서 다시 그 어떤 기적처럼 이 실명의 위기를 넘어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가 믿게 된 것은 딸을 통해서 내 눈이 뜬 거다. 그동안까지 내가 못 보고 지내던 게 보였던 거다. 그거지 내 딸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는 하와이 교회에 얘가 자꾸 가자 그래요. 아, 얘가 이제 눈도 못 보고 이러면 얘가 그래도 이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한번 꼭 참고 가지. 평생 처음으로 얘를 뒤쫓아서 하와이 교회에 갔어요. 사실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그렇게 크고 샹트리에가 있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데 심지어 그 이 파이프 오르겐이나 오르겐이 없어서 조그만 야마하 키보드 가지고 이 찬송가를 부르고 파워포인트로 이런 거 만들어서 쏘고 자기네들이 원주민들이 한 80% 되는데 전부 정말 가난한 교회 공회당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재철 목사님도 처음 큰 교회가 아니라 남의 이런 걸 빌려가지고 그 교회를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죠. 두 분, 두 분, 양 내외 분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내가 세례 받자마자 내가 찾아다닌 목사님이 딱 이재철 목사님 한 분이세요. 한 분들은 목사님들이 오라고 그래서 보고 했지 내가 이분 어디 계시냐고 찾은 게 처음입니다. 세례 받으니까 그냥 제일 먼저 뵙고 싶어서 이재철 목사님 어디 계시냐. 여기 또 교회 다니시는 절친한 분이 있어서 가르쳐주시고 또 누님 되시는 분 만나가지고 꼭 좀 연락 좀 해달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만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딸 때문에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도 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렇게 한 번도 무릎 꿇고 빌지 못했는데 그날은 내가 무릎 꿇고 정말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앞만 보게 해달라. 이보다 더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상태만으로서도 아버지 얼굴, 웃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모든 걸 바쳐서 머슴이 되는데 제가 재주라고 하는 것은 글 쓰는 재주하고 입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이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아무 때고 날 써주십시오. 그 대신 꼭 고쳐주십시오. 저하고 꼭 계약을 맺으십시다. 그리고 왔는데 이제 얘가 사방에 이제 또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열심히 믿으니까 봉사를 했어요. 근데 얘 말이 말이죠. 오늘 이제 주제가 그겁니다만은 얘 말이 나에게 이렇게 가슴에 온 것은 내가 너 가서 이거 수술하자. 거기에서는 이제 이 반쯤 망막이 이제 이렇게 벗어졌으니까 잘못 수술해가지고 망막이 다 벗겨지면은 고소라는 거예요. 그래도 보였었는데 수술받고 완전히 더 못 보게 됐다. 그러면 의사 상대로 소송을 하면 의사가 지도록 돼 있어요. 그게 수술 과실로.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모험을 안 해줘. 어차피 네가 실명된다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한국에 오너라. 그래서 얘가 아, 점점 보인다고 뭐 괜찮다고 그래서 왔어요. 한국에. 저 기도 때문에 절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망막이 찢어진 적도 없고 붙은 흔적도 없고 처음부터 이게 괜찮았는데 뭐가 잘못된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애는 검사하고 아, 영어를 잘못 혹시 알아들어가지고 의사님 말을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 이렇게 반쯤 안 보였고 이게 뭐 이 진단 냈을 때 단순한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망막이 이렇게 그 찢어진 게 그 보이는데 그걸 아무리 오진했겠어요. 근데 아이가 아마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게 붙은 흔적도 없는데 찢어졌다고 그러느냐. 이건 아마 의사 선생님 얘기를 영어를 잘못해서 못 들은 거 아니냐. 근데 얘는 현지 검사인데, 변호사인데, 그 네이티브보다도 영어를 더 잘해야 거기서 줄이더라고 막 싸워서 되는 애인데 그거 잘못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미친 사람이 되니까 얘가 예치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얘 너무 기뻤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오해를 풀어달라는 게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게 된다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적이고 기적이니까 믿었다. 사실 그게 제일 나쁘게 기독교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건 사인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가는 여기 이정표 12km, 서울 12km인데 이정표 보고 그거 서울인 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로 가는 12km라는 사인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눈에 했다. 오병이어 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은 여기 계신데 전부 그냥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그랬다는 오해를 지금 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기적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받느냐 그러면 얘가 저는 눈을 못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앞을 못 보시는 목사님이 와서 선교를 하는데 나보다도 훨씬 행복하고 훨씬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을 못 봐도 절대로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설거지 할 때 그릇 깨트리고 그냥 이렇게 운전할 때 잘못 가가지고 막 로드사인 못 읽을 때 내가 너무너무 아파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처음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까지 온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무엇일래 제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도 내가 제 눈을 못 본다고 했을 때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속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얘가. 아버지를 위해서 눈을 떠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나는 그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정말 기독교 교회 싫다고 한 사람이 찬송가 소리만 들어도 심리 밖에 도망간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울면서 내가 기도를 했겠어요. 그거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족적인 사랑이 아까 이재철 목사님 바로 그때 뭐 왜 읽어달라고 그랬겠어요?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이면 다 내 형제여, 나의 어머니여, 나의 딸이다 했으니까 내 딸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녔다 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요. 얘가 이제 눈이 그렇게 되니까 하 목사님이 나보고 이제는 믿으시겠죠? 이제 보셨죠? 이 이론으로 지적인 걸로 설명 안 되는 걸 따님이 직접 겪었는데 이래도 안 나오십니까? 그러려나? 아, 안 나간다고. 왜요? 그러길래 내 딸만 눈 떠서 뭐합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전부 뜰 때까지 난 절대 안 믿습니다. 변명 안 하고 했더니 혀를 딱딱 차네. 아이고 가망을 쓰시구만. 그래, 가망을 쓰시구만. 그런데 왜 그러면 믿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풀 얘기에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서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와가지고 누가 그래요. 여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회이기 때문에 막 웃기는 얘기나 하고 말이죠. 막 이런 얘기하면 망신당합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하세요. 그래요.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여긴 상당히 수준 높은 교회고 그렇게 뭐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파네틱하고 이런 게 아니다. 전부 학구적인 사람들이고 소피스티케이션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도 많고 거기서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장하게 지금 저를 알아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는 복잡해가지고 이런 말 안 해요. 그럼 왜 믿겠다고 그랬냐 그러면 바로 전날 하목사 보고 내가 안 믿겠다고 온 사람이 왜 하루에 그걸 번복했겠어요. 얘가 이제 내리면 떠나니까 아빠 나는 눈 뜬 게 기쁘질 않아. 정말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셨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지 내가 눈을 떴으니까 하나님 있고 눈이 나쁘지만 하나님 없고 그런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다시 눈이 안 보여도 난 행복해. 그리고 새벽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러서 새벽기도 드리러 가겠다 얘가. 그런데 새벽에 먼동이 트는데 내려가는데 이런 우리 집이 이렇게 문학관 있고 이렇게 높은 계단인데 그 계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더라도 그날 새벽에 그렇게 아침 노을이 불타지 않았더라도 난 아마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걔가 내려가면서 아빠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나 새벽 기도 간다 그래요. 문 열어보니까 얘가 내려가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로서 그런 행복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걔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 땅의 아버지가 못 주신 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땅의 아버지도 뭘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얘 소원이 내가 교회 나가는 거니까 안 믿더라도 좋으니 내가 세례받겠다고 그러면 얘가 오늘 이 아침은 전 온 생애 중에서 최고의 행복한 완벽한 행복한 날이 될 거다. 얘를 완벽한 100%의 행복한 날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야 하고 너 목사님 만나면 나 세례받는다고 해. 나도 모르게 얼른 튀어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 나 진짜 얘기한다 얘기한다 어 그래 얘기해 그걸 간 거예요. 근데 뭐 나는 뭐 설마 목사님 보고 그 얘기를 뭐 지가 바쁜데 거기서 사람들 많은데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아 여기 이아목의 따님이에요. 여기 미국에서 와 있는데 오늘 좀 간증할 게 있다고 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눈 얘기를 아, 와서 우리 자매 와서 얘기하라고. 얘도 이거 갑작스레 그 없던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그 눈 고친 그 얘기보다는 자기가 왜 믿게 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나 그 얘기를 하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전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떴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내킨 김에 한 말이 아, 자매뿐만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매 때문에 우리 자매 때문에 그렇게 안 믿으시던 뭐냐면 1년 전에 그 교회에 와가지고 또 나는 왜 안 믿나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내 단골맨이잖아요. 아 그때 안 믿는 거 얘기한 사람이 드디어 믿게 됐다 이 아무개가. 근데 그때 T일보 아주 큰 우리 신문 중에서 제일 큰 신문 중에 하나인 기자가 딱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신문을 보니까 난 얘가 간증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는데 내 사진이 딱 거기 나오더니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가 지성도 못 가본 사람이 영성으로 갔다 이거예요 나보고. 근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얘 눈이 괜찮다고 한 순간 기쁘면서도 겁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한쪽으로 기쁘면서도 가슴이 덜컥 내려가.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내일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상당히 부담이 내 새로운 거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겠어요? 그 가슴이 정말 덜컥 내려가. 그런데 그 신문을 보니까 정말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다. 그래. 몇십만 명이 보는 데다가 지성에서 영성을 해놓고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내가 한 소리도 아닌데 평생 예수님 욕만 하고 다니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회개해가지고 회심해가지고 아 이제 세례를 받기로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신문에서 전부 취재하러 오는 걸 내가 세례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세례받는 사람마다 당신네들 다 신문에 내냐 아이고 이 선생님은 안 믿게 된 사람이 믿으니까 뉴스가 되는 거지요. 내가 아직 결심이 안 됐어요. 나중에 전부 막았어요. 내가 그 후에 못 나오게 전부 해놨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보고 우리 협정 맺자. 한국에서는 내가 여기 못하겠다. 왜냐면 기자들 쫙 오면 믿는 것만은 내 프라이빗한 건데 신앙까지 이 세상에 떠들썩하게 하는 건 정말 외식 같아서 그건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일본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니까 그때 호텔에서 조그만 방 빌려가지고 목사님하고 다서 몰래 하자. 그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국에서 했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러브소나타 몇만 명이 막 일본 사람 모이는 데서 거기서 세례를 받는다는데 사람들이 바보예요. 딱 그 세례 받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그냥 비디오 그 저 텔레비전이 쫙 있고 카메라 든 사람들이 전 저를 취재하러 온 게 아니라 러브소나타 취재하러 온 팀이 전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 뭐 얼떨결에 당하는 일인데 무릎 꿇리고 이제 막 여기다 뭐 넣고 막 나도 모르게 또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 와서 막 찍고 뭐 이 암흑에 뭐 눈물 흘렸다고 또 막 나오고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도망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찍으시면 도망칠 수가 없다. 나를 쓰시려면 쓰십시오. 그때 완전히 참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그동안 가능하면은 말하고 쓰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관계된 시집도 하나 냈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책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상당히 장황한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내 딸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단순한 참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좋아했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으면서 좋아했었다. 단지 교회가 다니기 싫었다. 지금도 이 할렐루야 뭐 아멘 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남들하고 막 같이 하와이 교회 가니까 이렇게 흔드는데 이게 조금 먹물든 사람은 그 멋쩍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멋쩍고 막 이상하고 막 두드러기가 날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냥 조금 이러고 말고 또 옆에 사람이 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그럼 막 손잡고 그러면 막 그냥 뭐 이거 멋쩍어서 막 이렇게 저쩍어서 그러고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왜? 지성이라는 건 지적인 거는 항상 디스가시 자기를 꾸며요. 꾸미는 거예요. 인공적인 거예요. 아트피셜한 거예요. 어린애가 그런 거 보셨어요? 어린애들이 멋쩍어하는 거 봤습니까? 어린애들은 왠종일 울어도 목이 안 쉬어요. 목이 안 쉬어요. 목쉬는 애 봤어요.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기 기만, 위선, 이기성 이런 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노센트하다. 이노센트하다. 어린 양이다. 왜 예수님 솔직한 얘기로 30세까지 거의 안 알려주신 분인데 아까 저 목사님하고 오더니 그건 30세는 아니고 훨씬 더 나이를 드셨을 거다. 시운도 안 된 사람이 하고 욕을 하잖냐 라피들이 그 막 예수님 공격할 때 그걸 보면 마흔은 마흔 후반이었을 거다. 어쨌든 그 예수님의 30대까지는요 거의 공적인 이거 안 하셨거든요. 딱 3년이에요 3년. 세상에 어떤 영웅도 3년 만에 역사를 뒤바꾼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딱 3년이에요. 제가 3년 글 쓰고 문학평론가 되겠습니까? 정치가가 3년 해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딱 3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중간 없고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이노센트하죠. 아기 예수. 그러니까 아기는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거죠. 이노센트하죠. 꾸밈이 없죠. 거짓이 없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의 가장 신성함, 영성 이런 거 어린아들한테 있어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뭐냐 그러면 학교 가면 대체로 끝나요. 사람들은 학교 가면. 이 순수하고 깨끗하던 것이 학교 들어가는 순간 학교정이 땡땡땡 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 치는 거예요. 종 친다고 그러잖아요. 종 쳐요. 왜? 이 시간에 노예가 안 되고 일어나면은 아침이 되고 자면은 저녁이 되고 이게 애들의 왼종일 잤다 깼다 그래. 그런데 유치원만 가도 초등학교만 가도 학교정이 땡땡땡. 엄마 더 잘래가 안 돼. 오늘부터는 학교정 응? 지각하면 큰일 나. 지각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사실 학교정이 땡땡땡 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명랑한 아주 우리 어렸을 때 재밌게 불렀지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학교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 어서 때문에 우리 얼마나 주눅이 들어요? 어서 항상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생명의 시간인데 이게 종소리에 맞추고 어서 그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모이자 하는 집단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한 집단 이건 뭐냐 그러면 공장에서 동시작업을 하는 근대산업주의가 나오면서부터 학교장이 땡땡땡이 시작한 거예요. 공장에 다른 건 안 배워도 되니 땡땡 하면 모이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산업주의는 땡 하면 모이고 땡 하면 흩어지는 기계주의, 획일주의, 동시주의를 하려면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니까 나를 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여서 작업장에 가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동시에 일을 하는 근대 획일주의의 노동 방식에서 학교에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 없어요. 뭐 늦게 오는 놈, 일찍 오는 녀석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선생이 전부 개인교사했어요. 어서 모이자만 하더라도 무서워 죽겠는데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이건 최고예요. 이거 이 감독 아니에요. 완전히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서도 그냥 누가 얘 뭐 좀 해봐. 에이 야 종 쳤어. 야 종 쳤어. 야 종 쳤다면 끝난 거예요. 종 치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바깥에서. 1초 전에 오면 들어가는데 1초만 늦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강박관념이 죽을 때까지 우리 머릿속에서는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사실 교회장 종소리도 그 모여라 하는 거 종소리이기 때문에 혼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와는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초등학교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지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지성에서 영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린 지성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국을 배우고 지리를 배우고 다 배우는데 적어도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천지창조 때 만들어준 그 찬란한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대로 천지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그대로 어린아이들은 하는 거예요. 왜? 처음 새가 나르는 거 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 빛이 있어라 했을 때 그 빛이 있었던 거 우리는 습관이 젖어가지고 그 빛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이 최초로 빛을 봤을 때 얼마나 경이로웠겠어요. 최초의 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는 아침에는 늘 돋는 것이고 해는 떨어지는 거다 하는 거니까 습관이 돼서 지금 우리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아침에 뜨는 거 보세요. 어떤 드라마가 그렇게 장엄하고 어떤 교향곡의 사악장이 그렇게 웅장하냐 이거예요. 아침에가 어둠 불살고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시집에다 그렇게 썼어요. 아담은 언제 울었을까?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인가? 아담은 언제 울었을까? 거기다가 전 쓴 거고요.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지고 일곱째 날 다시 태양이 뜰 때 어둠이 왔을 때 이게 끝인가 보다 했는데 그 어둠 속에서 해가 솟아나는 걸 보고 엉엉 울었을 거다. 어둠의 공포도 이기고 모든 걸 이겼지만 그 어둠 속에서 다시 해가 뜰 때 그 희망을 봤을 때 그때 아담은 최초로 울었을 것이다 하는 걸 시로 썼습니다만은 정말 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는 것마다 새롭고 보는 것마다 축복이고 보는 것마다 기적이었는데 이거 어른들이 다 죽여놓는 거예요. 애들이 보면 뭐 묻잖아요. 막마다 쫓아다니면 엄마 새 왜 울어? 왜 바람 왜 불어? 뭐가 끓으면 저거 왜 끓어? 막마다 묻잖아요. 그게 창조주가 계시다면 창조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저거 왜 해가 저기 있어? 근데 어른들은 되게 귀찮아하죠. 처음엔 귀여워가지고 새가 즐거워서 우는 거야. 왜 즐거워? 하면서 안색이 싹 변하죠. 딱 해가지고 그거 엄마 아빠가 뭐 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왜 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도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우리 학생들 여자 대학이니까 애들 나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서로들 대화하는 거 가끔 듣죠. 스승의 나이 같은데. 고민이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묻냐? 아니 난 죽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사건건 묻는 바람에 난 신경세약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 가르쳐줄까? 그러니까 이거 그거 뭐 있냐? 그러니까 새가 왜 울어? 그럴 때 절대 답변하면 안 돼. 그런 때는 초전 박살을 해야 된다. 새가 왜 울어? 그럼 내가 새냐? 새냐? 그럼 꼼짝 못한다 너? 애가 새를 보고 인간과 새의 경계가 무너지고 축복받은 새 소리, 이 살아서 즐거운 이 삶을 이 살아서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그 생명을 얘는 느끼는 건데 어른들이 여지없이 그걸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고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우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묻지 않는 거예요. 물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지조차 않아요. 니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했었죠. 왜? 존재하지도 않는 걸 어떻게 죽었다고 합니까? 요즘은 살았느냐 죽었느냐도 묻지 않는다. 관계없다. 무관심하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그동안에 참 기독교 욕한 얘기 많이 썼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대개 보면은 아무개 재수 없어 뭐 밥맛이 하는 애하고 결혼하는 일 참 많아요. 뭐마 주변에 참 많아요. 아 재수 없어 재수 없어 보면은 오늘날 청첩장 오면 두려우는 거예요. 그 재수 없는 사람하고 그게 관심이지요. 그런데 정말 재수 없는 사람한테는 그 재수 없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전집을 내느라고 보니까 참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아주 심한 글을 많이 썼어요. 노아의 방주 봐라. 노아가 마지막에 막 망령이 든 거 당연하다. 모든 게 죽는데 자기 혼자 살려고 방주 속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의인이냐. 나는 예수 안 믿고 의인 아니래도 사람들이 친척들 뭐 형제들 다 어쨌든 죄를 졌는지 몰라도 다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난 그거 안 들어간다. 내가 같이 빠져 죽는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뭐가 의인이냐. 그리고 뭐 인간이 죄 져가지고 왜 애꿎은 짐승까지도 전부 죽이면서 심지어는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을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제2의 천지창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사님 먹을 때 내가 그 말에 딱 혼났지만은 아니 이 세상 생명 있는 걸 다 멸하리라 했는데 물고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물고기는 홍수라도 물고기는 잘 달릴 거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럼 물고기는 이 하늘 아래 생명 아니에요? 아 처음 보면 하늘에 뭐 새 땅에 뭐 물고기 그거 다 생명 만들어 놓으시고 헤엄치는 물고기는 왜 그냥 노아의 방주와 관계 없다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냥.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참 내가 생각해도 나보고 지적이라고 그러고 지성유의 뭐 대표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한국 최고로 얄미운 사람이다. 이 지성이라는 게 꼭 깐중되고 꼭 얄미우고 뭐 믿지 않고 도마처럼 남들에게도 다 부활해서 믿는데 도마처럼 손 내놔보시오 손 내놔보시오 얼마나 믿겠어요 그거. 딴 건 그냥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그냥 만지려고 하는데 아니 내 신성한 몸이라 만지지 마라 말이지. 그런데 도마한테만은 그 신성한 몸이다 만지지 마라 하는데도 증명을 하시기 위해서 진정 부활하셨으면 못 자고 있을 거냐 손내봐라 하니까 손내서 만지잖아요. 하나님한테 가기 이전이라 신성한 몸이라 손대지 마라 했는데 도마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손을 만지게 한 거예요. 참 예수님이 계시다면 제일 싫어하는 게 도마 같은 인간인데 내가 그랬잖아요. 사사건건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지적인 거라는 거 아주 얄미운 짓인데 나는 참 그런 글을 쓰기를 잘했다. 왜? 지금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런 소리를 한 사람도 예수님 믿는 거 봐라. 처음부터 모태신앙 한 분들은 신앙심은 해도 남들한테는 아예 뭐 어머니 믿으니까 그냥 믿은 거지 그러지만 저처럼 바울처럼 감히 바울에 비기는 건 아니지만 예수교 신자들을 신도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닌 그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그게 바로 유대교를 유대인들만 믿는 민족교를 민족의 하나님을 세계의 하나님을 만든 게 바울이요. 베드로도 그거 못했어요. 그 제자들 못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방교회를 만들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방인의 하나님, 한국인의 하나님, 일본인의 하나님으로 만든 즉 유대교의 지파로서 예수님을 만드신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아들로 새로운 물론 이 지속성은 있지만 새로운 유니버설한 종교, 유대 민족에게만 메시아가 아닌 인류의 메시아로 만들어서 양화진의 미션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전부가 이게 바울의 이방 교회에서 생긴 거지. 이 예루살렘 신전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성서 해보세요. 마가는 예루살렘 파가네요. 갈릴리 파입니다. 저 시골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 신전 예루살렘 신전에 거짓된 선지자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다 뒤에 보면은 마가 말고 요한 누가 보세요. 전부 예루살렘 파입니다. 읽어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천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유대 사람들 전부. 사마리아가 혼혈입니다. 혼혈. 나라 뺏기고 거기에서 그냥 해서 혼혈들 해요. 이방도 아니에요. 혼혈들 해요. 혼혈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마가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딴 성경에 나와요. 맞아, 오늘날에 천시되는 사람의 그런 본보기로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갔나? 거기에 보면 요한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서너 번 막 왔다 갔다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예루살렘파라는 것은 주류파요. 선민파요. 그리고 마가처럼 예수님을 주변 사람, 갈릴리의 촌사람, 권위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아주 잘난 예언자들, 랍비들, 그야말로 두 아들 중에 가서 포도밭매라 그러면은 예, 말로는 그래놓고 안 가는 건데. 갈릴리 사람들은 거꾸로 해. 예, 나 아버지 나 일 안 할래. 이렇게 해놓고 나가서는 아니지, 내가 일해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 그 편이에요. 예수님은 그 편이에요. 겉으로 율법 다 지키고 나 잘하고 나 예수 교인이고 아 내가 이게 어디 가다 헌금을 얼마 하고 어디다가 뭐 가난한 사람 얼마 도와줬다. 이러한 말하자면 당시에 예루살렘 신전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시골 주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참으로 멀리 북쪽으로 사마리아 지나고 저 신전 지나가지고 저 변방에 있는 데서 예수님이 시골 사람이요 거기서 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시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대한 거짓된 믿음, 잘못된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정신을 그 베드로나 그 밑에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게 한 게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훌륭했지만 마가와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역시 예루살렘의 법통, 예루살렘에서 이 포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도 아셨지만은 예루살렘적 발상을 한 사람, 변두리 발상한 거 아니에요. 중앙 발상을 한 사람들. 이런 오소독스한 그 당대에 내려온 하나의 이 관습화되고 율법화되고 실제로 실질적인 믿음이 없었던 그러나 권위는 있었던 그러한 랍비들, 그러한 예언자들, 그러한 일종의 신도들을 새롭게 리폼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리게 한 것은 저 갈릴리의 시골. 스트레이트로 가면 3일밖에 안 걸리는 데를 얼마나 오랜 시일을 두고 직접으로 해서 저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까? 이 방황이 없는 예수교는 예수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직통 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끝없이 사마리아나 그 모든 천시하고 버려졌던 비주류의 주변을 끝없이 방황하신 분이요. 이 동네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나는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선지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실제로 자기가 고향에 나사렛 그 자기가 출생하신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쟤 목수 아들 아니요? 제가 하느님 아들이에요. 저 웃기네. 다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아무게 여기 형이요. 요셉 형이요. 제가 지금도 전 고향 안 가요. 가면 지가 무슨 장관이래. 저 웃겨. 제 뭐 여러분들도 좀 웬만하시면 안 가는 게 좋아요. 다 목사는 해도 아니라 이 성장 과정 모르니까 어렸을 때 한 짓만 다 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설도 있고 고향이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정신적인 고향. 거기 가지 마라. 권위, 중심, 또 그 잘난 사람들 거기 희망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고향이라는 걸. 그저 이 기술이 다 다릅니다. 한쪽은 분명히 친척, 이게 딱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자기 육신들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향을 버리신 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이 끝없는 방황은 끝없이 버리는 역정이었어요. 가족을 버렸고 재산 이런 거 버리셨고 최후로는 뭘 버리셨어요?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버리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버리는 걸 배우지 않고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큰일 났다고 가슴이 덜컥 내렸다는 게 난 버리고 싶지 않는데 가족을, 내 커뮤니티를, 내 명예를, 조금 가진 돈을, 남들이 좀 이렇게 인기, 명예를 버리고 싶지 않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팔로우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 Eternal life를 얻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큰일 났다고 한 건 아직도 돈이 좋고 아직도 권력이 좋고 아직도 명예가 좋은데 이걸 다 버릴 각오가 돼 있느냐 하면 난 각오가 돼 있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걸 버리지 않으면 못 가요. 못 가요. 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예수님의 세례받고 첫 지금 같으면 시험이죠. 구두시험이죠. 마귀하고 딱 대결했을 때 한국교회는 거기에서 다 낙제점을 받는 거예요. 돌을 딱 주면서 이걸로 빵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 만들어봐라. 우리 같으면 그 권능이 있으면은 야 내놔. 내가 다 만든다. 참 빵 만드는 거예요. 빵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야 우리 구세주 왔다고 전부 모일 거예요. 복을 주고 빵을 만들어주고 돈을 벌게 해준다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 했잖아요. 너 아니야. 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떡을 빵으로 만드는 죽는 빵, 언젠가는 먹어도 죽어야 할 그 죽음의 빵이 아니라 마나 먹은 사람 다 죽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거 마나 기적 아니에요. 그거. 진짜 기적은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아니에요. 생명의 빵. 그걸 먹어야 되는데 죽는 빵이 그게 좋은 거고 그게 메시아인 줄 알고 모여드는데 이 첫 번째의 관문을 통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정말 하느님의 아들인데 떡 가지고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유혹 견뎌요? 그것만 만들어주면은 대통령 되고 황제 되고 유엔 총장 될 텐데 그거 안 해요? 지금 누가요? 빵 만드는 제주 돌 갖다가 당장 세계 평정. 더군다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불황이라고 지금 막 하는데 딱 와가지고 너희들 1년을 서 탁 주면은 뭔 못해요 이 사람이. 뭔 못해요. 그러나 그 빵은 죽는 빵이에요. 그거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나 죽긴 마찬가지예요. 그거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착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많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얘기를 자꾸 하는데 물론 그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빌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 뭐 데일리 브레드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이게 번역도 안 돼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돌 주고 떡 만들어 봐라 그러면 사람은 떡만으로 살아갈 수 없느니 당연하지 밥도 먹어야지 어떻게 떡만 먹고 살아요. 이때 브레드라고 하는 것은 밥이라는 뜻이죠. 근데 밥이라고 번역하면은 모래를 퍼주고 얘기해야지 돌 가지고 어떻게 밥을 만들어요. 이게 번역이 안 돼요 이게. 우리 빵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떡이라고 그랬는데 떡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빵 안 먹으면 죽어요. 물질적, 이건 시네도크라는데 이게 물질적인 걸 대표해서 우리 같으면 밥만 먹고 사냐? 떡만 먹고 사냐? 이 말은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이 안 돼요. 이렇게 참 번역 안 되는 게 많아요. 성서에는. 아까 그 저 뭡니까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자꾸 질문해가지고 혼났다는 얘기하죠. 그거 사실이거든요. 뺨도 많이 맞고 뭘 묻는데 그때도 아까 내가 그런 거 쓴 걸 잘했다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제비. 내가 어디 가서도 강연을 했지만 참 요즘 깨닫는 거 많아요. 어렸을 때 가만히 이렇게 학교에 가봤더니 선생님이 거북이 그려놓고 위에는 뭐 말도 그려놓고 제일 위에는 제비 그려놓고 제일 느린 것은 거북이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빠른 거 제비를 그려놓고 그걸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너무 황당해서 아 그걸 그림을 안 그려놓으면 몰라 그거 제비 빠른 거. 그래서 너무 지루한 거예요. 저걸 가리키나 싶어서 선생님 선생님 그러니까 왜 그러나요? 아이고 제비 빠른 거 그거 누구 모릅니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요. 제비들이 새끼들이 잔뜩 있는데 애미가 오면 전부 입 벌리는데 어떤 녀석을 먹이고 어떤 녀석을 안 먹였는지 어떻게 알고 거기다 입에다 다 집어넣습니까? 이러고. 더군다나 입을 쫙 벌리면 얼굴도 안 보여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 선생님이 놀리는 줄 안 거예요. 너 좀 나와 하더니 배짝짝 때리는 거예요. 너 수업방해 하는 거예요? 그걸 나는 정말 궁금했던 거죠. 근데 그 후에 의문이 풀려요. 한 20, 30년 후에 보니까 얘들이 배고픈 애들이 배고플수록 입이 커져요. 애들이. 먹으면 입을 아무리 크게 벌리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애미가 오면은 전부 입을 벌리는데 굶주린 녀석 입이 제일 크고 먹은 녀석이 제일 입을 못 벌려요. 그러니까 애미는 볼 것도 없이 이 큰 놈만 계속 주면은 제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이 제비가 멸종하느냐 그러면은 벌레들을 그 잡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옛날에는 한 1분이면 막 잡아다니 하는데. 그래서 한 놈 줘놓고 한 몇십 분 돌아다 보니면 먹은 놈이 이미 소화가 돼가지고 벌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녀석을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노이스, 정보의 노이스 체계. 그래서 다른 걸로 멸종하는데 정보 체계가 무너지면은 어찌 정보화 사회처럼 그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고루 먹이질 못해서 굶어 죽는 것도 있고 뱉어져 죽는 놈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그건 안 물은 거지만은 또 하나 의문이 있었어요. 제비에 대해서. 아니 모든 새들은 도망가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참새고 뭐고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제비만은 뭘 믿고 사람이 사는 초마 그것도 초마 밑 이쪽 지붕 밑에다가 사람 보는 대들보에다가 정말 보통 새 같으면 미친 새지 거기다가 둥지를 트냐 이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비 집어 먹은 사람 있지만 제비 먹은 사람 있어요. 그때 몰랐던 게 세례받고 알았어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사람을 믿고 거기다 둥지를 쳐놓으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둥지를 틀어보세요. 보호해 주시죠. 근데 맡긴 거 아니에요.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어라 해가지고 완전히 믿으니까 거기다 해놓는 건데 의심이 많은 새들은 다 도망가니까 우리가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나 잡아잡시오 해가지고 딱 해놓으면은 차마 못 먹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내 얘기가. 괜히 도망가면 잡혀먹어요, 그거. 그래서 성설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제단에, 거긴도 참새가 오긴 오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의 제단에 둥지를 트는 새 이름에 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구나. 또 제비는 봄을 몰고 오잖아요. 콘솔 콘솔이라고 운다고 그러잖아요. 위로의 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비가 와서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부활의 새예요. 제비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뺨 맞고 의심받던 것이 세례받고 깨닫듯이 그 이전에 몰랐던 것이 요즘 와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아직 다 깨닫진 못했지만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즘 보면은 다 이게 해설이 되는 거예요. 욥기, 에밀리아의 애가 참 거기 보면 잔인한 것 같잖아요. 세상에 내 길을 악마하고 내 길을 하자고 그 독실한 자기 신자, 자기의 신도를, 그렇게 독실한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냥 목장에 그 짐승부터 깡그리 치고 저 자식 다 치고 마지막에 자기까지 병들잖아요. 이때나 저때나 참 여자들이 똑똑해요. 남자는 그냥 복종하는데 당신의 그 잘난 반막 입만 눈만 뜨면 하나님 주님 한 입 열어 저주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당하느냐. 소리에도 질고 죽어라. 당신의 주를, 당신의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외치기라도 해라. 그러니까 그만 이브가 따먹으라니 가슴이 아담이 따먹은 것처럼 여자가 그러니까 조금 변심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한 게 뭐예요? 이 고통을 반석에다 새겼으면, 이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내 반석에다 새겼으면, 그게 예술가지요. 예술가다. 예술가는 구제 못해도 자기의 슬픔 고통을 반석에다 세우는 그 희망 하나 때문에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고 굶주리고 학대받으면서도 돈도 안 되는 글 쓰고 시 쓰는 게 바로 순교자, 신 없는 순교자의 길을 택한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택했던 길이에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 6.25 사변 때 그 어린애를 안고 피난 가던 한 여인이 똑똑히 본 게 손이 곱아가지고 안었던 애를 떨어뜨렸다. 뚜껑 없는 침차에서. 자기 자식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인간이기 때문에 졸립고 그 추위에서 잠깐 자는 사이에 애 놓쳐서 죽이는 거야. 그래도 삶이 뭔지 같이 떨어가질 못하고 울고 있어요.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6.25 때. 남편이 아내를 잃고 아내가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울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이게 욥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셨던 가장 비통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할 자리에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쓴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게 내 젊은 시절이고 내가 독신의 행위, 신을 모독하는 글을 썼다. 그게 70이 전에 내가 걸어온 길이다. 그런 사람이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아직 나는 공고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는 못하지만은 믿게 됐다면, 그때 그 모든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것, 글 썼던 모든 것들이 오늘의 이날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뒤집는 역전극이다. 내가 서울 올림픽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올림픽에 이렇게 집착하는 줄 아냐? 바로 엊그제까지 불덩어리가 된 이 땅에서 세계 최강의 문명이 아니면 못하는 올림픽을 하는 나라로 반전됐다. 이 반전의 역사가 어떤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있냐? 바로 폭격을 맞고 사람들이 찢어져 죽고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죽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만에 전 세계 젊은 아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희의 웃음을 웃으면서 가장 발랄한 청춘의 꽃을 피우지 않냐. 이런 역전극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그 역전극을 나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똑같은 얘기죠. 인간들은 역전극, 흙이 백이 되고 백이 흙이 되고 이 뒤집히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이 뒤집히는 거, 갑작스레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 그렇게 하나님은 오시는 거죠. 확 뒤바뀌는 거죠. 거기는 이론도 못 없어요. 그 바뀌는 그 순간은 아주 신속하게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예수님 그 세례받기 전에 비둘기가 하늘에서 확 내려오는 것처럼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변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변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사실 얘기하면 끝이 없지만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이게 전부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우리 우리 지상의 말로 번역을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어디에 나타나냐면 랍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거라. Born again. 근데 이 사람이 눈치가 되게 없는 사람이라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에이그 이 못난 녀석 이 못난 사람들 지상의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 어찌 네 하늘의 말을 알아들을꼬. 하나님은 전부 예수님은 지상의 말로 한 거예요. 지상의 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지상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죄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지상의 말 그대로 믿으니까 하느님 아버지인데 그거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와 똑같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법, 사랑도 있지만 법, 정의감도 있는 것이죠. 정의. 하면 안 돼. 해. 이런 거. 아버지는 그냥 사랑만, 어머니는 그냥만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되고 안 되고 기후를 가리키고 법이고 정의고 동시에 사랑이. 근데 어머니는 그냥 사랑하지, 그냥 무한정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손 아까 따먹었는데 어머니 같으면은, 에이구,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걸 어떻게 쫓겨나냐, 야, 간다라야. 에이, 내가 법은 그렇게 했지만 그냥 어겨도 돼. 이러면 우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셨죠. 그 장면 보면 되게 웃겨요. 막 손 아까 따먹어가지고서는 제일 먼저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나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벌써 지식, 이게 식자가 돼서 아까 내가 멋쩍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막 가리는데 뭐 이게 요즘 뭐 한참 패션이 있지. 옛날에 무슨 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따다가, 나무 잎 따다가 가렸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것도 가린 거냐, 그게. 그래서 이상한 거, 그냥 이상하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쫓으면서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 한 벌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죠. 봐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이 창세기에 쓰여져 있어요. 벌하지만 내쫓지만 불쌍해서 가죽옷을 하나씩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때 이브 못 말렸을 거예요. 그 경험 없을 때도 자기 나 예뻐?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 보면서 패션쇼 아저씨 이러면서 나 괜찮아? 뭐 이랬을 거예요. 최초의 패션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이거예요. 가죽옷. 이 장면 보면 참 눈물이 나요. 치면서도 내쫓으면서도 불쌍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주신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도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죠. 이름, 몸이 아니에요. 아버지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Name of Father 이것이 영화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는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을 하고 모든 우리의 이 질서, 삶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내 자신을 봐도 참 형편없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아들이 유학 간 아들이 너무너무 아버지가 오늘날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돈도 밤낮 주시는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고 밤낮 어머니하고만 그러고 에이 오늘 아버지 좀 위로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지원할 거니까 어 네가 엄마 바꿔줄게 오면은 엄마 바꿔줄게 아니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은 아버지하고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와 돈 떨어졌나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돈밖에 없어요 아니 난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감사를 못 드렸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오늘 좀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술 먹었나 이게 오늘날 부자지간의 대화예요 부자지간 이 전체가 fatherless society가 된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chaotic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하는 아버지. 이 양면이 있는 것이죠. 양면이. 어느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정의만의 하나님이면 그건 참 가혹하고 잔인합니다. 그렇게 엄격하면서 사랑이 있거든요. 성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아무리 정의로워도 불구덩에 들어가는 정의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느니라. 사랑이 없어. 요즘 혁명하는 사람 많죠. 정의를 내걸고 투쟁하는 사람 많죠. 세계 도처에 가본 그런 사람 많은데 딱하게도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인슈만해요. 절대로 혁명으로 구해지지 지상의 혁명으로 구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다. 사람의 혁명으로 낙원을 만들 수 있으면 왜 교회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난 다 믿어도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욕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 믿었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너무 물컹하고 너무 타협해서 교회 가기 싫었고, 하나는 너무 정의롭고 너무 해서 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믿고, 난 두 개 다 싫었다 이거예요. 헤롯도 싫고 제롯도 싫었다 이거예요. 두 개 다 해답 없다. 제롯은 자기 식구까지 몽땅 죽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안 죽여. 불 다 태워버리고 마사드 전부 죽어버려요. 시가 말라요. 거기서 무슨 창조가 나오고 구제가 나옵니까? 헤롯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헤롯주의와 제롯주의밖에 없는 이 지상의 질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 그걸로 세상이 구해질 수 있다면 우리 헤롯하면 되고 제롯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그 교회 안 다닌 거죠. 그래서 욥처럼 부조리한 보순을 글로 시로 드러내면 되는 거다. 드러내면 되는 거다. 구제 아니라도 좋다.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피를 토하듯이 글로 쓰고 시로 쓰는 걸로 나는 내 삶의 한 발짝 절망에서 한 발짝 더 가는 예술이라는 걸 택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건 구제가 아니죠. 아픔을 표현할 수 있지 그 구제가 아니죠. 정말 구제를 하려면은 오병이어 사람들이 광야에 기적이 났다고 와 왔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갔고 다시 바다를 향해서 제자들 데리고 딴 데를 떠납니다. 기적의 그 장소에서 그 많이 새카맣게 모이는 군중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지 않았어요. 했다면 가짜죠. 선동가에 불과하죠. 슬프게 바라보세요. 너희들은 그 빵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나는 그런 빵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빵을 주려고 왔는데 어째 먹으면 그때만 배부르고 죽는 그걸 기적이라고 너희들이 모여드느냐 말이야. 병 고쳐주면 그렇게 그게 당연하냐? 조금 있으면 죽을 몸인데. 영원한 육체, 영원한 영혼을 주려고 너희들한테 왔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병들고 고쳐주면 할렐루야 그러고 배고픈데 떡 좀 주면 와 기적이라고 하느냐? 여기 진짜 생명의 떡이 있는데 이걸 안 먹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상 떠나시기 직전 유월절 전에 빵을 주고 포도주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기적도 많이 보이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는데 마지막에 뭐요?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내 몸을 송두리째, 뭐 관념 이런 거 말고 나를, 난 이제 죽으니까 나를 몽땅 너희들이 먹어버려라. 내 피와 내 살을 몽땅 먹어버려라. 빵을 씹듯이 삼키듯이 진리를 통째로 먹어버려라. 한국 사람이 먹는다는 얘기 나는 참 가난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하는 게 우리요. 먹는 게 마지막이요. 먹는 게. 송두리째 먹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딱 눈으로 보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냄새 맡으세요. 밖에도 있어요. 먹는다면 너와 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먹을 수 없으니까 대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아름다운 얘기로 사랑 얘기가 시작된 예가 없어요. 셰익스피어 같이 뭐 달을 누가 맹세하지 마고 이렇게 연극한 사람 없어요. 대개 여러분들의 사랑은 한마디 차나 한잔 하실까요? 이 먹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먹는 데서부터. 같이 먹으면은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거예요. 미각을 통해서. 그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해도 되는지, 이 사람하고 파트너야 되는지 그걸 알려면은 같이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레드웰이라는 2초 이론선, 브링크스 이론선, 세계 석학이요. 밥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만 년 동안 자기를 보호하고 누구가 나를 해치고 누가 내 도와주는 것을 우리 유전자 속에 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사귀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거는 머리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보면 밥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입맛이 땡기는 거 이건 된다 이거요. 최후만찬이 기가 막힌 자리 거예요. 유다. 유다 보고 너 할 바를 하라 그러잖아요. 유다 있으면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밥들 먹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커뮤니언, 성찬식 그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먹으려면 이빨로 막 깨물어서 적극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활하고 지적이라 편한 걸 좋아해가지고 웰프라스가 얇은 거 녹여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 업타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아니한 교회, 말하자면 이지고잉하는 웰빙 교회가 됐냐. 기독교가 언제부터 웰빙 교회가 됐냐. 얇은 빵을 빨아먹는 데서 그렇게 된 거다. 씹어먹어야 된다. 어금니로 적극적으로 진리를 깨물어야 되는데 녹여먹었다. 어디 성서에 녹여먹으라고 돼 있냐. Take it. 먹어라라고 돼 있지 빵을 언제 녹여먹으라고 했냐. 그래서 이 신부는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어금니로 막 씹게 만들어가지고 개혁한다고 막 이런 신부 얘기가 나와요. 참 그럴듯한 얘기예요. 진리를, 사랑을 어금니로 어저그저 깨물어 먹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전부 녹여먹고 전부 유동식이다 이거예요. 유동식 교회다 말이에요. 성서의 말을 전부 깨물지 않고 전부 그냥 유동식으로 골라 먹듯이 먹고 있다. 깨물자, 깨물어 먹자. 이걸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모든 걸 먹는 거에다, 먹는 게 최고예요. 먹는 데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오늘 거기 교회에서 어때? 말 잘 안 먹히대. 말도 먹고 죽은 거잖아요. 말 잘 안 먹혀? 경제하는 사람은 그 코스도 얼마 먹었어? 경비 얼마 먹혀? 먹는 걸 전부가. 그리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게 겁나는 얘기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아우, 어마어마한 일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아니, 축구라고 하는 건 전 세계 룰이 같은데 한국만 달라요. 전 세계에 골이 들어오면은 로스트 했다고 그러는데 한국만 먹었다고 그래. 한 골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그 디지로그에도 썼지만은 요즘 애들도요. 젊은 애들. 요즘 애들이 배고파서 먹는다? 아니죠. 요즘 애들이 뭘 하나 먹이려면 빌어 받쳐 먹는데도 얘들 먹는다는 말 많이 써요. 역시 한국이네요. 뭐 산토끼 토끼야. 뭐 겨울이 되면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유치원에서도 야 사과가 10개 있다 3개 먹었다 얼마 남았냐 이래 애들이 알아. 한 애가 자꾸 3개 남았대. 3개 먹었다는데. 야 3개를 먹었는데 왜 3개가 남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이 먹는다는 게 뭔가 최후 만찬에서 먹는 게 뭔가 물론 유월절 전이니까 sacrifice 양 어린 양을 대신해서 너희들한테 내가 sacrifice 된다 이 뜻도 되지만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애인끼리 밥을 먹었을 때 가까워지는 것처럼 내 영육 모든 거를 이제 난 떠나니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라. 나를 먹어버려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예수, 귀로 듣는 예수, 만지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너희 몸속에 통째로 집어넣으라 이거야. 어금니로 씹어라 진리를. 메시아의 복음을 너희들이 어금니로 씹어라. 눈으로 보고 머리로 하지 말아라. 송두리째 먹어라. 이 격렬한 최후만찬을 한 예수님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떻게 그렸습니까? 거기에 손 하나는 왼쪽 손은 이렇게 벌렸습니다. 완전히 이건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손은 거부하는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린 거죠. 이 모순하는 두 손이 닫혀진 손하고 열려진 손에 손을 따라 올라가 보세요. 예수님 얼굴 속에 두 손이 합쳐집니다. 그리고 뒤에 하늘이 보이는 창이, 세 개의 창이 보입니다. 삼위일체의 창이. 우리의 밑으로 내려올수록 모순되는 금지와 받아들임, 증계와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징벌하고 악을 징벌하고 동시에 모든 걸 용서해주는 유다를 향한 주먹, 모든 제자들을 구제해 주는 손. 이 두 개의 주먹과 보자기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만남이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만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역유서 깊은 양화진에 그들의 행복한 삶 다 둬두고 무엇 때문에 지옥가도 같은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불행한, 가장 문명화되지 않는 이 땅을 그들이 왜 왔겠느냐, 왜 왔겠느냐. 그것이 바로 주먹과 사랑의 손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불의의, 정의롭지 못한 역사의 현장에서 애타는 사람들에게 법과 사랑의 두 손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저는 사실상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영성을 듣지 못했어요. 한마디만 내가 자는데, 야, 내 이름 부르셔가지고, 뭐 다 이름 안 불러도 좋아요. 야, 영아, 한마디만 불러주시면, 그 다음에 말씀 안 해도 좋아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한 번만 했으면은 내가 목숨 걸고 하겠는데, 아직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아까 이 목사님하고 참 좋은 얘기를 나눴어요. 야,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말이 많냐, 말만 하지, 들을 줄 몰라. 그냥 가면 그냥 권사, 집사, 장로, 목사 그냥 전부 말들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이 없어.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정말 듣고 싶어요. 평생 나는 교단에서 말만 해온 사람인데 어느 순간만은 난 입 딱 다물이고 귀를 열었을 때, 야, 너 얼마나 외로웠냐, 한마디만 하시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딸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은 많이 들었다는데 난 왜 안 들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간증하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딱 나타나시더라. 빛으로 나타나더니 너 그동안 수고했어 한마디 하시더라. 잘했어.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응답이 없어요. 내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신앙 못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게 없고 고통이 따르고 안 믿을 때보다도 안 믿을 때보다도 더 믿고 난 후에 어려운 핍박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믿음이지, 주니까 믿고 안 주니까 안 믿으면 이것은 남대문 시장 가도 다 하는 일이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하고 계약해가지고 조금만 어디 아파도 하나님 나 여기 아파 이거 해줘요. 뭐 그러다 안 하면 막 뭐라고 막 안 믿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심지어 뭐 비가 오더라도 왜 하필 이때 비가 와? 막 이러고.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한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신앙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것이 욥의 구원, 말하자면 바비로니아에 예수를 믿지 않냐,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노예 합창들, 그 베르디의 그 유명한 합창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바비로니아의 강가에서 슬프게 우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뭘 자꾸 달라고 그런다.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저 호리병에서 나온 거인이요. 그 거인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예,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너 좀 뭐 가져와라. 또 호리병이나 쑥 집어넣고 필요할 때 딱 빼가지고, 야, 그럼 예, 주인님, 너 가서 집 한 채 줘라. 집 대놓고. 꼭 하나님을 호리병 안에 드는 연기 거인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기도할 때마다 참 난 좀 어떤 때 보면 너무너무 안 됐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뭘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렇게 뭐 해주시오, 뭐 어떻게 해주시오, 뭐 저. 하나님이 그런 거 들어주시는 분이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는 구하라는 우리가 백화점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은행에서 구할 수 있는 거, 학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라이프예요. 라이프.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의 수단인 빵, 돈, 무슨 좋은 캐디락, BMW, 그건 하나님 소관 안 해요. 그런데 정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생명, 본하게 거듭나는 생명인데 이걸 구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나부터도. 그래서 저는 번지점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번지점프. 다 끊고 뛰어야 내가 구제를 받는데 믿었지가 않아가지고 여기다 끈 하나 매달고 탁 떨어지는 거예요. 장엄하게 떨어지지만 나는 이게 안 떨어질 거 알고 뛰는 거예요. 번지점프 하는 거예요. 매일.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끊으면 구제를 받는데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점프. 수백 번 번지점프 하는 거예요. 점프는 한 번이면 되는 건데 계속 떨어져요. 갔다 또 올라오고 또 떨어지고. 그건 오락이지 신앙이 아니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요즘에 인터넷 들여보면 참 재미난 얘기예요. 이게 결론인데 인터넷 뒤져보면 참 재밌어요. 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참 이게 하나님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아들 보고 아버지가 치매전 걸려가지고 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까마귀요. 두 번째 또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 까마귀요. 조금 이제 목소리 높아지는 거. 세 번째 저게 뭐냐? 그러니까 까마귀래도 그러시네. 근데 네 번째 저게 뭐냐? 그러니까 참 몇 번이나 얘기해야 하세요? 그러고 막 핑계를 준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옛날 일기장을 보면 너 이것 좀 봐라. 너는 나보고 어렸을 때 까마귀는 24번이나 물었어. 그때마다 나는 한 번도 화내지 않고 대견스러워서 너는 까마귀다. 까마귀다 24번이나 했는데 너는 4번 물었는데 그거 가지고 화내냐. 참 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지요. 24번 까마귀라고 물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두 번만 뭐 해도 그 화내죠. 결국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진지함을 잊어버리고 모든 걸 개그화하고 이러한 시대에서 진지한 하나님의 만남이 없어졌다. 다음 달에 내가 개그화된 4천만이 전부 개그화되어 간다. 목사님도 보면은 개그처럼 안 하면 신도들이 안 모여요.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러면은 신도들이 모이는데 우리 이재철 목사님처럼 진지하게 하면은 별로 안 모여요. 개구화. 교수도 막 우통벗고 막 이래야 돼요. 개구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냥 뭐 불안이다 그래도 다 웃음거리는 게요. 야, 불안이라 일가족이 투신자 살았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 왜?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였다. 기러기가 떨어져도 안 죽잖아요. 어머니는 바람난 주부였다. 아, 바람나서 안 죽어요. 둘째 아들은 제비, 큰아들은 제비족이다. 이것도 안 죽어요. 둘째 아들은 또 비행소년이요. 비행소년. 그리고 딸은 날라리요 또. 아들, 매일 막내 아들은 들 떨어지네요. 들 떨어지네요. 그냥 웃음거리로 말하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그렇게 해서 불황이 극복이 돼요. 결론은 뭔가 교회는 진지한 곳이고 우리가 한 번쯤은 배가 고플 때 식당에 가고 심심할 때 극장에 가고 병날 때 병원에 가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영혼이 고플 때 정말 외로워서 더 이상 못 살 때 인간의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라를 느끼는 그 순간에 열려지는 게 교회다. 나는 6살 때 뭘 알았다고 햇빛이 꽉 찌는데 굴렁쇠를 굴리면서 지나가는데 애들은 다 뭐 미꾸라지 잡으러 가고 뭐 잡으러 가고 혼자서 벌판에서 굴렁쇠 굴리는데 햇빛이 꽉 차는데 지금도 못 잊어버려요. 학교 가기 전인데.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어린애들한테 영성이 있다고 했죠. 어린애 마음속에서도 그 찬란한 대낮, 그 정적 속에서 난 뭘 봤을까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봤던 거죠. 영은 할 수 없는 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어린 마음의 영성 속에 나의 죽음을 봤던 거예요. 끝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지금도 왜 울었는지. 우리 집이 가난해서 배고프지도 않았고 친구들이 뭐 외롭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왜 그때 울었나. 그게 영성인 것 같다. 어린애의 가장 순수한 마음 속에 죽어야 하는 인간의 원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 영원하지 않는 영혼의 부패. 그걸 어린 마음에 느낀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울어요. 내가 그 시집에도 그런 거 썼지만 얘가 가난한 집인데 4학년이 되면 도시락을 먹는데요. 4학년이 되면. 그래서 꿈이 얘는 4학년이 돼서 도수락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언니네들이 딱 도수락 싸가지고 와서 먹는 게 그렇게 학교에서 부러웠던 거예요. 4학년이 되니까 엄마 나 4학년 돼서 도수락 싸줘 도수락 싸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았다 알았다 그래서 그날 이제 4학년 되던 날 도수락을 싸주니까 얘가 너무 기분 좋아서 가지고 막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 온대는 하고 한다 점심시간 돼서 기대해서 나도 이제 어른이 됐다 나도 4학년이야 나 도시락 먹어 그 옛날 얘기니까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그땐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뚜껑을 탁 여니까 까만 꽁고리 밥이에요. 딴 애들은 전부 신밥인데 얘만 까만 꽁고리 밥이에요. 어머니는 미망인이고 가난하니까 꽁고리 밥 겨우 싸준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던 점심시간에 도시락인데 헐렁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른 덮어버려 창피해서 그리고 바깥에 나가요. 집에 갔어요. 불이 좋아서. 엄마가 보니까 안 먹었어요. 얘 너 그렇게 싸달라고 노래하더니 왜 하나도 안 먹었냐. 그리고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 가난한 어머니가 가슴 아파할까 봐. 아니야 나 배가 아파서 못 먹었어. 거짓말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에이 어머니가 싸주신 거. 보리밥이 어떠냐. 나 먹겠다. 그리고 뚜껑을 탁 열었어요. 신쌀밥이요. 어머니가 얘가 상처 질까봐 어디 가서 막 꼬다가 신쌀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엄마하고 이제 목이 메서 못 먹는 거예요. 뚜껑 딱 닫은 거예요. 어머니가 와보니까 너 왜 신쌀밥 싸줬는데 왜 또 안 먹었냐 하니까 아니 배 아파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가슴을 끌어안고 서로 둘이 울은 거예요. 비가 와야 무지개가 하는 것처럼 이건 가난의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 사이에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이 서로 우리를 울리게 만들고 그 눈물이 무지개, 영혼의 무지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린애가, 철없는 어린애가 어머니한테 엄마, 꽁보리밥 싸줘서 나 창피해서 혼났어. 이걸 어디 닦고 누가 먹어? 그럼 내던져 봤어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쌀밥 싸주니까 어저께 안 먹던 애가 잔뜩 그냥 먹어서 달다 그냥 딱딱 긁어먹고 엄마 나 맛있게 먹었다? 날 또 싸줘? 이래서 봐요.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그 없는 살림에서 그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서 가던 애가 보리밥이라 못 먹었구나. 그래서 생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던 엄마가 쌀 갖다가 얘 먹으라고 해줬다. 그걸 또 딸은 그 마음을 안 가지고 못 먹는다. 한 번은 창피해서 안 먹고 한 번은 목이 메서 못 먹는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가 되고 딸은 이 세상 모든 딸이 된다. 내 딸이 눈이 뜬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각장애자들이 눈을 뜬다. 그 사랑이 가족을 넘었으면 그러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자가 어머니냐 동생이냐 왜 나를 이렇게도 모르느냐 그분 어머니 동생 맞지만 너희들도 어머니요 동생이야 왜 가족 잘 되자고 내가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너희들한테 제자 만들었냐 그렇게 모르냐 너희들이 바로 어머니고 동생이야 어디 밖에서 어머니가 기다린 날 얘기하냐 너희들이 어머니고 내 동생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가족주의의 울타리를 못 넘어가서 자기 집 찌개만 끓으면 그걸로 행복하고 메시아 할렐루야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형제와 부모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내 딸이 눈을 떴기 때문에 눈을 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이 세례받아서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마라.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내 해명이고 내 예수 믿게 된 하나의 얘기고 옛날에는 불의의 교회를 봐도 분노의 주먹을 쥐었지만 이제는 서령 그 교회가 타락했어도 세상에 명의만 있는 병원이 있고 세상에 명화만 트는 극장이 있고 반나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식당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안 가고 배고플 때 식당에 안 가고 심심할 때 극장에 안 가느냐. 교회 문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어느 땐가 정말 기찬 명화를 보고 귀찮은 음식을 주고 귀찮은 명의가 나를 힐링 고쳐주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우린 그걸 기다리고 참고 교회 문은 늘 열려져 있다. 이것이 저의 간증을 겸한 또 변명과 함께 저는 다시는 이 이상 오늘 밤이 지나면은 다시는 내가 이런 간증은 안 할 것으로 맹수하면서 이재철 목사님 그때 예수님은 믿어도 교회를 못 믿겠습니다 한 말은 취소합니다. 왜 목사님은 어떤 나쁜 목사님이라도 인터페이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접속기계다. 좀 키보드가 절단난 것도 있고 T자 찍으면 F자도 나오는 게 더러 있지만 그래도 그 키보드 없으면 접속이 어려워. 그래서 나는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안 하고 접속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컴퓨터와 인터넷과 내 사이에 키보드가 있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에 다 있느냐? 인터넷 봐라 말이죠. 인터넷 생기고 나서 그 말이지 못해요. 인터넷 내 아이디만 집어넣으면 전 세계하고 커넥트 돼요. 나는 전 세계에 내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인터넷을 이용하면은 내가 세계 곳곳에 있는데 내 홈페이지 만들어놓으면 다 다운받아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다운받을 때 미국이건 서울이건 도시건 지역과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은 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터넷 보고서도 모르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과 인간이 정보를 나누고 다운을 받아서 전 세계 사람과 연결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의 키보드가 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접속될 것이다. 이것이 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저의 간증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재철 목사님에게 지금 처음으로 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 부디 이 교회가 넝쿨만 번지는 포도 넝쿨에 열매는 안 맺고 넝쿨만 무성한 교회가 되시지 마시고 두 사람이 들어도 못 들 만큼의 그 주렁주렁 매달린 그리고 그것으로 맛진 향기로운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향기로운 포도주 최후 만찬 때 우리가 나눴던 그 향기로운 포도주를 담그는 큰 독과도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기도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접속 잘 시켜주셨죠? 전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좀 뜨끔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이 안 쉰다는데 저는 설교 한번 하면 목이 잠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선적이어서 그런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들 성숙자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만은 십계명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타 종교의 신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만든 하나님의 우상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 이여령 교수님께서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야 할 예수님의 우상, 하나님의 우상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육적 빵만 주는 예수님의 우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어떤 사람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엉뚱한 하나님의 우상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민의 구세주, 유니버설 처치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가족의 수호신으로 엉뚱한 우상을 들고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에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삼아서 깨어야 될 우상들을 매일매일 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만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앞으로도 또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은 이 땅에 오셨던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빚어낸 예수라는 우상 숭배자였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그 자기 부인의 의미가 내가 만든 모든 하나님의 우상을 먼저 깨는 것임을 이제부터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주님을 내 육체의 빵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만든 그 우상을 깨뜨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둘을 분리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던 우리의 어리석은 우상을 타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눈에 모든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이 인식만 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만 우리는 오직 보여주면 믿겠다는 어리석은 믿음의 우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하만민을 위해서 오셨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수호신으로 우리 교회에만 묶여있는 것처럼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을 계기로 하여 우리가 더욱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큼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만큼 이 시대의 역사의 한 부분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어령 선생님 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이제 선생님의 말과 글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맹신주의와 기복주의와 현실주의와 세속주의가 타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만든 주님의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 앞에 말씀 가운데에 계시는 주님의 실상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귀한 특강을 해준 이어령 선생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